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입니다. 내주하신 성령, 왜 성령이 내주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보면은 그 아들임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는 이것이니 곧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아닌 것을 알지니라.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없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13절에 가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른 것은 너희들 하여금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영생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영생을 아들에는 생명이다. 아들에는 생명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성령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눈으로 봐도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한 것을 다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세상에 요 아주 초라한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재물이야 하더라도 아무리 명예를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이라 해도 초계같이 보인다는 거. 왜? 큰 것을 봤기 때문에 적은 것은 눈에 차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이겨라. 세상에 빠지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도 못하던 것을 절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사치를 좋아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는 묻지 마시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젊은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치했고 그랬는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알려주시는데 세상 것은 다 보게 되면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소도 그렇고 뭐 어느 분들은 뭐 주 하나님 지우신 모든 세계 하면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 그렇죠. 하나님 창조하신 거 참 대단하시죠. 하나, 세상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은 다 아름답고 대단하지고 웅장하고 위대하시지만은 세상은 이미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것, 결국에는 다 불을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것,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나서는 이렇게 다 보면은 뭐 하나도 별로 좋은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옛날 같으면 경치 구경 가면 너무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막 재미가 있고 막 황홀하고 막 좋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듣고 한 후에도 그 캘리포니아 북쪽에 가면은 지금은 잃어버렸습니다. Petrified Forest라고. 한 2000년, 3000년 된 나무들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왜 쓰러졌는지 모르죠. 콕 쓰러졌는데 나무가 쓰러지면 썩어야 되는데 쓰러져가지고 그대로 돌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이 된 거죠. 전체가. 대단하죠. 그 뭡니까? 산림이, 지금 말하자면 그 밀림이 전부 다 이 화석으로 변했으니까. 이야, 대단하다. 처음 보니까요. 예. 그렇게 여기죠. 그걸 petrified forest라고 그러죠. 그리고 개개 나무는 petrified wood라는 뜻입니다. 돌입니다. 나무가 돌로 변한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리면서 썩지를 않고. 예, 그런 거 보면 경치가 참 대단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유스미팍은 제가 그렇게 간 게 기억은 나는데 제가 간 게 유스미팍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나무가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자동차가 밑에 이렇게 파가지고 자동차가 지날 정도로 아름드리가 이렇게 큰 나무. 뭐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들이죠. 예, 그리고 한 소득이 막 올라가고, 그게 보니까 막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렇게 시작된 나무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고, 뭐 굉장하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그랬는데 어느 날을 딱 보고 나서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절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여행 가는 거, 뭐 이렇게 경치 구경하러 가는 거, 뭐 빚지 가서 그냥 하나 재미가 없어요. 또 세상에 그 부한 것들, 문명을 좋아했다고요. 사로 자꾸 바꾸는 거, 이렇게 새로운 것들, 뭐 퍼니처, 가구 같은 거, 또 부엌 도구 같은 거, 새로운 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요, 우리 한 사람이 산 게 아니라 제가 사드렸어요. 그러면 먼저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든지 누굴 주든지. 그런데 이제는 백화점 어디 갔든 그런 게 하나도 사고 싶은 게 살 게 없어요. 꼭 필요한 거면 기꺼이 가봐야 뭐 수업 꼭지에다가 이렇게 물이 쫙 나고 해서 굴을 닦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쭉 이렇게 난 것보다 쫙 퍼져요. 그런 거 가서 하나 뚝 들고 사오는 거, 그거 안에 살아가. 이제 살 게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만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necessity. What I want가 아니고 what, you know, what we need. necessity. 그만. 이 바뀌어진 거예요. 왜? 성령이 다 이 안에서 이제 그렇게 바꿔놔버린 것이죠. 예. 세상이 다 이제는 없어지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옛날에는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예. 권력 있는 사람이 그냥 권력 없는 사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큰 소리 치고. 나도 좀 권력 있었으면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 부러운 거고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딱 받고 처음 미국 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그 지역에 한국분들이 있다고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에 그러니까는 외무부 장관 하던 분이 거기 와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4.19 그게 몇 년도인가 1969년인가 68년인가 몇 년도에 아니 몇 년도인가 잘 기억이 없네 지금요. 아 1960 뭐 그래서 잘 지금 헷갈려. 62년인가 뭐 50 아니 59년 아 50몇 년인가 하여튼 제가 잊어버려서 모르고요. 그때 4.19 혁명이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측근인 분들이 다 망명해 갔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세미에서 살고, 아, 유세미지 아니고 저 몬트레에 뭐 18마일인가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거기 부자들만 사는. 거길 들어가려면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야 그 안에들 살아요. 몇 에이커씩 된 데 집 하나씩 짓고 사는데 아주 엄청난 데 그런 데 살고 계시는데 외무장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좀 됐어요. 가니까 소개하더라고요. 집 소개를. 자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수치를, 뭐든 누르는지 난 모르지만, 갑자기 갔더니 쫙 되더니 갔더니 절로 쫙 열리니까 앉아서도 보여요. 그 뭔데? 해프문 베이가 다 보이고, 샌프란시스코가 다 보이는 거죠. 아주 뭐,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그전 같으면 나도 이런 집에 살면 좋겠다고 부러웠는데 그 부러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그분이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천국 가시 되는데 예수 안 믿는 게 불쌍하고 궁휼히 여겨주고 안타까울 뿐이지. 예,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습니까? 이제 영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띄어지니까 예, 천국이 보이고 세상은 내 마음속에 간 것이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내가 배워서 됩니까? 성경 배워서 되질 않아요. 아무리 성경 보면은 너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 뭐 세상을 사랑하면 뭐 하는 거 원수. 이런 게 다 알면서도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면 절로 그렇게 돼요. 사치가 없어져 버리죠. 저 굉장히 사치했어요. 옛날에 사체든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고 목사가 여기 왔을 때도 저 아주 이상한 구두 좀 투경구도 신고 하얀 옷 입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거는 흔적이 남은 거지 원에서 보다도 있던 옷들 그런 거 입고 다녔죠. 이제 그런 옷들이 맞지 않죠. 그 후부터는 그런 색깔 그런 거 입지 않아요. 물론 부색을 맞춰서 입기는 하지만은 그런 좀 야한 거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참 성령님이 우리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는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이제 취미도 예수 믿는 취미밖에는 다른 취미가 없어지는 거죠. 취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관광 가는 취미는 아예 없고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어떤 좀 분이 우리 교회 옛날에 다니신 분이 지금은 안 다니셨지만은 저희들을 하와이 관광 가라고 무슨 여행사다가 표하고 호텔하고 다 패키지를 사가지고 두 사람 꿀벌한테 주었어요. 이게 뭐 관광 가고 싶은 생각은 벌써 갔겠죠. 그냥 혹시라도 거기서 누가 붕이 오라 그러면 그 표 가지고 가게 되면 공짜로 비행기 타고 가고 호텔도 있으면 이러고 있다가 하와이에서 오란 사람이 없으니까 묵혀뒀다가 날짜가 너무 지나가지고 지금 5년, 6년 지났나요? 갔기는 아직도 사모관광이에요. 아직도 제 방에 꽂혀 있는데 그거를 주신 분은 작년과 재작년에 세상 떠나셨어요. 예, 저 뭔가 여기 저 뭐 등산 갔다가 세상 떠나셨다고요.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내 삶이 변해진 모습을 봅니다. 아, 내가 세상을 사랑할 마음이 이제 없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러운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갔습니다. 예, 절로 이렇게 된다는 거.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실히 성령이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 교통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나면, 높은 사람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어색해지고 말문이 안 나오죠. 예. 열리지 않죠.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기도죠. 예.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고 구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을 좀 다시 우리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26절 이하에 나오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 6장 보게 되면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간구하라. 즉 무시로 성령의 인담을 받고 기도의 인담을 받도록 네가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 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령이 나라의 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도 내가 그냥 이렇게 뭐 생각해가지고 기도문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조금 영적으로 조금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내 삶을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는가? 자, 우리 이제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을 비치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참 우리는 안심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어디로 인도할까요?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네. 추상적이 아니고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네. 실제가 된 것이죠. 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안내자가 계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우리 1장을 피시고 네. 고린도 후서 1장을 이렇게 피시고, 자, 1장 피셨으면은, 예, 자, 저를 잠깐 주목해 보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게 관점이지. 그쵸? 자, 이제 지적으로 다 알았습니다. 예, 성령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모두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가? 성경 있는 대로 보고 또 경험도 생각해야지, 그렇죠? 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성령 세례까지 받고 은사도 많이 받고 사역도 꽤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는 성령의 인담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지로서 뭔가 하다가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살고 싶은 의욕까지 없어졌습니다. 저도 가끔 너무 힘들다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죽을 마음이나 죽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죽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가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예, 너무 힘드니까 근데 죽는 게 무서워서 안 죽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예 죽고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사역도 힘들고 왜 이렇게 꼬일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그냥 내대로 제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 고비를 넘겼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괜찮았는데 왜 또 문제가 또 큰 게 생겼을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죽었으면 좋겠다. 좋겠다는 말에 이런 고생을 안 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잖아요. 성경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환난입니다. 당한 거예요. 예?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게 원하는, 알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가 뭐 능력 나가고 귀신 쫓고 막 그냥, 응? 안 죽으면 일으키고 성령 받더라고 하니까 내가 뭐 편하고 좋은 줄 아냐?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거 좀 알아라. 일단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지 못한 걸 원치 않으느니, 심에 지나도록 자기 힘을 넘쳐, 심에서 감당할 수 못할 정도로 더 그렇게 받은 것 같이 말하는 거죠. 심한,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고생을 받았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는 왜 그렇게 되느냐? 이는 우리로 여러분과 나 전체는 자기를 이제 우리는 전체, 자기는 개인으로 이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이제 보세요. 잘 봐요. 어떻게 성령인단 말이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은 나와 있어요. 내가 아가페 사역지에서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몇 년 경험했으면 경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험은 다 지나간 거. 그건 지나간 거야. 그거는 없어요. 나는 오늘 또 새롭게 성령 인담을 받고 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하지 말고 또 오늘 지나간 경험은 안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판단해서 생각한 그것도 버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된다 안 된다 내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여금 결정짓고 나에게 알려주기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죠.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급해야 너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아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지. 성령님은 시키지도 않는데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성령께서 설복을 노선지 가란 말도 안 했는데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왔다면 저는 아마 완전히 에리에서 실패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 내려올 때까지 목회한 경험도 없는 사람이고 한국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한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홈레릭 설교학을 공부한 사람도 전혀 아니고 제가 어떻게 여기서 서바이브해요? 어떻게 먹어요? 못하죠. 그런데 성령이 가라는 대로 시켜서 왔고 성령이 하라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 예.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성령 받기 시작했다. 그 후에 계속 사역하면서 100% 성령인담을 받은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33년, 4년이 지난 다음에 되살펴보면은 되돌아보면은 그게 선교든 무엇이든 내 수단과 방법과 내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남은 것은 성령이 인도하신 것만 남아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성령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큰 것부터 적은 것까지도 주님의 허락 없이 내가 앞서서 나가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즉 안내자를 따라가면 지시를 받고 움직이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가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걸 고백했는가?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자기를 의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인 것은 어디가 보면 하면 사도행전 16장 가서 6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게 감이 잡힐 겁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잠깐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볼 때에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는 줄 알았다. 너무 힘들었다. 고생이 너무 심했다. 이런 말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지 고집으로 벌써 길이 막혔으면 가지 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길이 막혔는데 막 그냥 고집을 부리고 하는 거예요. 막혔으니까 이제 못 들어가요. 길이 막혔어요. 거기 딱 어떻게 막혔냐. 그거는 뭐 그때 상황상 그때 형편을 볼 때에 정치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볼 때 막혔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고 집 직행 못하니까 브리기아로 돌아가지고 갈라디아 땅으로 거쳐가지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무시아는 바로 아시아 관문입니다. 비두니아를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와로 내려갔는데 또 돌아가서 또 들어가려고. 말하자면은 중국에서 북한을 들어가는데 막혀도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리 가려고 저리 가려고. 남한에서 북한들은 전도하고 싶은데 못 가니까 중국 가서 또 돌아 들어가려고. 뭔지 알겠어요? 억지로, 억지로. 예. 그러면 그게 대단한 줄 알지만, 그게 억지가 대단한 건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저, 뭔가, 어디? 이라크 가서 뭐, 예수 행진 한다고 한국에서 막 그냥 전세비행기 타가지고 가다. 아니, 이라크 가서 몰래 숨어서 복음 전해도 힘든 데인데 거기는 몰래 가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행진했다간 진짜 거기서 선교하는 사람들 다 잡혀 죽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숨어 예수 믿는까지 다 핍박받게 되고,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친다고요. 그 성령이 못하게 해가지고 비행기로 내리는데 그냥 다 쫓아버렸잖아요. 그 무슨 뭐 한국 가면 무슨 선교단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런 짓을 잘해요. 카자흐스탄에 와가지고 큰 운동장에서 대형 집회하는데 그렇게 선교사들이 말렸다고요. 다 말린 건 아니지만 뭐 환영한 데도 있었지만 말렸어요. 2000년에 했잖아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선교자라는 미국 선교사가 쫓겨났잖아요. 그때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건 성령이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 과시지. 성교단체 과시. 여러분, 성교다 보면 과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령인도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끝난 다음에 대성공했다고 자기는. 사람 모였으니까. 그래 놓고, 우즈베크 와서 하겠다고. 그럴 때, 박현 선교사님 계셨죠. 그때, 거기서 제일 큰 교회가 그래도 아가페 교회가 제일 컸다고 했으니까. 그 와서 교섭을 해가지고, 아가페에서 같이 해줘야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박경선 대가 절대로 반대해서 당신이 이거 하는 날이면 이 날로서 쫓겨나고 이게 없어진 줄 알으라고. 우리는 예수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 이게 이슬람 나라인데 과시했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냐고.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종교 경쟁 의식 그리고 자기는 무시한 거로 생각해서 핍박이 오기 시작하죠. 왜 불필요한 핍박을 받게 하느냐.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안 하게 돼가지고 결국 안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로부터 한 그래도 5년의 세월을 지탱한 거예요. 그 5년 동안에 뭐 했습니까? 분산해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는 훈련을 했잖아요. 제가 5년 동안 다닌 게 박근식 선생님 오신 다음에 그거 한 거예요. 개개개개 적은 지도자를 양성해가지고 흩어지는 걸 배워준 거예요. 그래도 흩어져서 큰 교회에서 축제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재미가 없어도 믿음을 지키는 방법 말입니다. 흩어져 지하들에서 가정에 들어가서 가만가만 찬양도 크게 못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아예 재미없어 안 하고 그러지 않고 천국의 소망도 그 믿음을 지키는 그 훈련이죠. 그게 5년 딱 훈련이 되니까 그리고 분산시키기 시작했는데 경찰서가 바로 앞인데 공안부서 오지 않던 게 갑자기 들어닥쳐가지고 앞뒤로 막아가지고 젊은 살자들 70명 다 잡아가고 우리 강슬라바 목사는 32년이니까 진역하게 삼겼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다 없어진다니까요. 무산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건 오늘같이 교회가 이렇게 수천 년 전에 내려온 게 아직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만 남은 거예요. 성령 없으면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까? 없어지죠. 성령 받으면 지하로 들어가서도 예수 믿고 감옥 들어가면 감옥에서 전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도 실수했어요. 마게도네로 건너가서 우리를 비드니엘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라되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인제서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간 게 그게 구랍, 유럽으로 처음으로 들어가는 행로죠. 그래가지고 구라파가 전체가 복음화돼가지고 천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2000년 시대가 오면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서양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지, 그쵸? 그 아시아에서 얼마나 서양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결당했습니까? 한국에서도 당하고 중국에서도 당하고 일본에서 알자 말도 못하고 시아머리치다 선교사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시아머리치 다 죽어버리면 세계 선교가 안 되니까 하나만 아셔가지고 길을 아시지 어떻게 가야 할 코스를.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에서도 승교사도 나왔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 특이한 거야.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안 보면요 아시아 중에서 햇빛은 한국이.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미국보다는 더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은 교회가 튼튼해졌죠. 왜? 성도 하나 한 사람이 극성이 요즘에 생명을 내걸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억세게 하고 말이죠. 절하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 산에 올라가자 쥐아 이러고 하고. 그러더니 점점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좀 한국에 몰렸단 말이에요. 각 교단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세계로 지금 복음을 뻗쳐나가자. 그렇죠? 할렐루야. 그중에 여러분과 우리는 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람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모든 게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덜 들어가고 에너지도 덜 들어가고. 왜? 성령님이 하시니까 또 확장도 빨리 되고. 내가 자꾸 했어 하면 이렇게 바울같이 혼돈한다고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도 내가 내 뜻으로 기도하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데는 이런 생각 들죠. 우리가 저쪽 본당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할 때도 그렇고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전부가 꽈라바빠라바빠라 하니까 알아듣는 말로 듣기도 하지 왜 저런가 그런 마음이 생각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내 자신도 방언하면서도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은 성령이 시킬 때는 시킨 대로 하면은 나는 못 알아들어 하나님은 알아듣으시고 움직이실 거 아닙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듣는 말 기도가 잘 안 나고 기도 제목을 잘 모르겠거든. 우리는 정말 연약해서 뭘 구할지 모르지만 성령을 말하신 단식으로 간구해 주시니까 성령 그냥 못 알아들어도 방언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무슨 비전을 보여주든지 뭐 환상을 보여주든지 뭐 예언을 주든지 뭐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내 마음에 감동을 주든지.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가끔 가다가 저도 실수해가지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다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복권을 많이 사는데 까보니까 꽝이지.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신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마음에 작정하시고 조급하지 말아야 돼. 언제나 조급하게 되면 성령이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앞장서기 쉽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물으시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맡기시는 성령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내주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교통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지 그것도 다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는 성령의 인담을 받아야 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담을 받는가 하는 것은 간단히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 8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그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의 영감을 받으며 조명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볼 때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영감을 주시고, 때로는 계시를 주셔서 우리의 장래일을 볼 수 있게 해 주심으로 현실의 부조리한 것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내주하는 성령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이었습니다.